베를린 음악대학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바이올린 전공자들은 하루에 몇 시간을 연습에 투자 할까요? 한 통계에 따르면 평균 4시간의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연습 시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데요. 단 상위권의 학생들의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약 1시간씩 더 쉬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쉬는 일에 몰입하는 것 또한 연습의 일부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잘 쉬는 일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길었던 연휴를 지나 다시 찾아온 주말 안에서 어때요? 잘 쉬어가고 계신가요? 9월 30일 당신만을 위하는 시간 여기는 라디오 디톡스 배경옥입니다. 라디오 디톡스 배경옥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요. 그린 데이즈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함께 들으셨어요. 지난밤 그리고 어제 하루 잘 보내셨나요? 저는 라디오 디톡스의 DJ 소설가 배경옥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되게 연습을 오래 하면 훨씬 더 기량이 뛰어나질 거라고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상을 사실은 살짝 배반하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가장 최상위권 학생들은 4시간의 연습이 아니라 1시간씩 더 쉰다. 보통의 학생들보다. 근데 현대인들이 전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쉬는 거 그리고 좀 노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뭔가 할 일이 많아졌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잠이잖아요. 잠. 수면 시간부터 줄이잖아요. 뭐 딱히 줄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 수면 시간, 현대인들 수면 시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오리지널스라는 책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그 쉽게 말하는 뇌과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뇌가 마냥 돌릴 수 있는 기계 같은 게 아니라서 뇌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반드시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보자는 제안을 제가 정말 라디오 디톡스 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잠은 낭비나 소비가 아니라 투자다, 투자. 나를 위한 투자. 쉰다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쉬는 거 잘 못하는 건 맞습니다. 쉬는데 몰입한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연습이라는 것도 뭐 10시간, 12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많이 하는 것부터 중요한 거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몰입해서, 얼마나 집중해서, 얼마나 생각하면서 하느냐? 뭐 이런 걸 테니까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 오늘 우리 마음에 새 바람을 일으켜줄 멋진 작가 한 분을 모셨어요. 김태웅 소설가와 함께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1번으로 말 걸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로도요. 언제든지 함께하실 수 있어요.
내가 내 곁에 있을게. 언제나 넌 혼자가 아니란 걸 내가 알 수 있게. 여기 이곳에 있을게. 힘을 내. 언제나 고마워 너에게. 라디오 디톡스 배경옥입니다.
라디오 디톡스 배경옥입니다.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초대 손님 모시기 전에요. 사연 하나만 만나볼까요? 2354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플 중에 운동 일정을 꼼꼼하게 알려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첫 주에는 걷고 뛰는 걸 5분씩 반복하고요. 둘째 주에는 7분씩 반복하고 그렇게 뛰는 시간을 늘려서 30분까지 쭉 늘려보는 게 목표예요. 스마트폰 요 녀석 제 인생에 참 도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런 기능은 좀 고맙네요. 기특해요. 하하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요즘에 어플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클럽 한번 가보세요.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가보면 이 어플 이렇게 깔아놓고 막 푸쉬업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막 복근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음식에 사진만 딱 찍으면 칼로리 바로 뜨는 그런 앱들도 있잖아요. 참 뭐 운동하기도 좋고 다이어트 하기에도 참 좋고 환경은 좋아졌어요. 다만 의지가 짠해지지 않을 뿐 우리에게 없는 것은 시간과 의지일 뿐 이제 환경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뭐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다 하면 될 텐데 참 힘들어요. 근데 이사오사님은 정말 열심히 하시나 보다. 이렇게 조금씩 늘려서 달리기를 30분까지 쭉 해보는 거 목표라고 하셨는데 될 겁니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되더라고요. 저 정말 달리기 못하거든요. 100m에 20초.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 반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였어요. 정말 달리기를 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달리기 못하는 저도 정말 트레이너가 붙어서 계속 이게 시간을 늘려가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끝까지 달리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저는. 제가. 노래 듣고 올까요? 윤향이님의 신청곡 들어볼게요.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입니다. 위드 커피. 북한은 가깝고도 먼 나라죠. 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단절되어 살아온 그 나라와 하나 둘 다리가 놓이고 있는데요. 변화를 바라보는 작가의 손끝에선 어떤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을까요? 사람 책을 빌립니다. 휴먼 라이브러리 김태용 작가와 함께 할게요. 인사 먼저 나눌까요? 김태훈 작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이에요.
예, 너무 오랜만이네요.
100만 년 전인 거
예, 여기서 이러고 계실 줄도 몰랐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라디오 출연 오랜만이실까요?
예, 상당히 오랜만이네요. 한 7년 된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책 네. 나온 지가 7년이 돼서. 예.
아, 진짜 그렇게 예, 책을 왜 이렇게 안 내셨어요? 뭐 하셨어요?
아, 장편은 그 사이에 냈는데 네. 그 인터뷰하면서 했던 단편 소설집 책이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렇구나. 지금 라디오 들으면서 포털 사이트에 김태용 이름 세 글자 검색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어떤 분이신지 제가 살짝 직접 소개해드릴게요. 틀린 정보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작가님. 본적은 서울 종로 원적은 황해도 봉산, 2005년 세계문학으로 등단, 소설집 풀밭위의 돼지, 포주이야기, 음악 이전의 책과 장편소설로는 숨김없이, 남김없이 벌거숭이들이 있다. 사운드 텍스트 퍼포먼스 그룹 멤버로 활동 중. 어때요? 다 사운드 텍스트 퍼포먼스 그룹 이게 뭐예요, 이거?
아,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실지 몰랐는데.
네.
제가 그 음악하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실험음악하는 친구들하고 좀 작업을 그동안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룹을 만들었는데. 네. 사실 이 사운드 텍스트 퍼포먼스라는 말은 제가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룹인지 사실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아니, 본인도 설명하기 힘든 거를?
근데 우리는 사운드도 네. 하고 텍스트도 하고 약간의 퍼포먼스도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집어넣죠. 예, 그래서 조금은, 예, 이렇게 이름을
네, 저의 직관적인 느낌은 네. 어떤 거였냐면, 사운드 텍스트 퍼포먼스라고 했을 때는, 텍스트로 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컨텐츠가 있으면, 그걸 음악화해서 뭔가 표현하고 퍼포먼스도 하는 그룹?
예, 그것도 들어가지만 네. 그 사운드를 만들면서 이후에 사실 그 텍스트로 바꾸는 그 반대의 상황을 좀 만들기도 하고
사운드를 텍스트로 예, 바꾸기도 해요.
저희 밴드 이름이 이제 밴드 하여튼 A타이피스트라는 그 타자기를 가지고 이제 악기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타자기를 예, 악기를 사용하죠. 예,
타자기를 약간 이렇게 좀 기계를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타자기를 치면 타이핑 소리도 나지만 뭐 악기를 연결하다든가 혹은 다른 사운드 장치를 연결해가지고 좀 기묘한 소리들을 내면서 뭐 발화를 하기도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좀 하고 있죠. 예.
역시
이상하죠.
이상한 네. 걸 많이 하셔. 이분 이상한 걸 원래 많이 하셨는데 오 이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이런 좀 재밌는 거.
제가 첫 번째 장편을 내고 나서
네.
그쪽 이제 실험음악하는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렇게 소설을 이상하게 쓰는 사람이 있다니. 근데 네. 그거를 좀 어렵게 읽긴 했는데 거기에 음악성이 좀 느껴진다. 그리고 언어 자체 어떤 소리의 물질성 같은 게 조금 네. 느껴져서 같이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하고 일회성 이제 약간 퍼포먼스로 했는데 그게 좀 길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좀 이어져 오고 뭐 재밌는 뭐 음반도 내고 그랬어요. 예.
음반의 반응은 어땠어요? 작가님?
반응 뭐 이 신안에서는 그래도 나름 유명하지만 바깥으로 나가면 거의 모르시죠. 뭐 그, 예. 거의 비매품 수준에 뭐
그렇게 자악하지 마시고요. 네. 네. 제가 앞에서 코너 문 열면서 북한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정말 특별한 소설집이 한 권 나왔어요. 놀라운 소설집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먼 미래의 우리의 북한, 우리와 북한을 소설로 그러네요. 그려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하면, 그래, 나올 수도 있지. 네. 되게 시류에 맞는 책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소설이라는 게, 소설집이라는 게 나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이런 소설을 청탁 받았을 때 본인의 느낌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우리 사이 안 좋았잖아요, 북한이랑.
예. 제가 알기로는 백영욱 작가님도 그때 아마 청탁을
저는 라디오 디톡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네. 한 4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처음 그 기획.
4년이었나?
3, 4년 정도 된 것
네,
같은데
네, 네, 네.
그때는 상당히 안 좋았죠. 뭐 정보도
그러니까요.
없고.
그러니까요. 뭐 맨날 날려버린다 그러고 미사일 쏘고.
근데 고민을 하다가 뭐 그냥 그래도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청탁은 받아놓고. 그때 소설을 쓰긴 썼죠. 근데 뭐 그 당시 상황이 상당히 좀 암울하고.
그러니까. 정보, 뭐 전장난다는 얘기도 진짜 많았어요.
예, 정보들도 이제 뭐 탈북자의 뭐 고난한 삶, 뭐 북한의 어려운
맞아요.
고난의 행군 시절.
맞아요.
얘기들밖에 없어가지고 상당히 톤도 상당히 어두웠는데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죠.
너무 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다시 썼어요. 예.
다시
처음에 쓸 수밖에 없었고. 예.
그렇죠. 상황이 너무 급반전돼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안 쓰길 다행이다. 왜냐면 버렸어야 됐을 것 같아요.
이전 거를 정말. 아마 냈으면 제가 이 자리에도 없었고 네. 숨어다녔을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이전 작품을 만약에 억지라도 냈으면.
저기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좀 보내주시고요. 작가님. 네. 네. 초교. 안녕 평양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어떤 작가님들과 함께 하신 거죠? 이게 소설집이잖아요.
예, 이게 엔솔로지인데 이제 뭐 유명하신 분들 이제 연령대별로 이렇게 편집자가 이렇게 기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석재 네. 공선호, 그리고 저, 정용준, 한은영, 이승민 작가. 그러니까 연령대로도 다르고 스타일로 다른 작가들을 이렇게 좀 네. 재미있게 이렇게 뭉쳐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님 작품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네. 그러,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네. 섭외되신 거고요. 네. 일단은 평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조금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네. 시사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또 무엇보다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 가면서 평양과 관련된 그런 풍경들이 뉴스에 워낙 많이 나와서 이제는 아실 것 같지만 작가님이 소설을 썼을 당시에는 자료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쓰신 거예요? 자료 구하고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처음에 그 3년 전에 기획 연락 받았을 때 썼던 때는 당연히 없었는데 네. 이후에 다시 그 제가 정상회담 보고 나서 네. 왠지 그 이 출판사 연락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잖아요.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네. 왠지 연락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며칠 더 정말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아 예감에 맞았네요. 네.
근데 이전 작품은 당연히 낼 수가 없고 그래서 서둘러서 사실은 이렇게 정보를 조사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얼마만에 쓰신 책?
한 달이 좀 안 됐죠.
소설?
예. 네.
이렇게 빨리 쓰셨네요.
예, 빨리 쓰고 네. 거의 실시간 뉴스를 보면서 제가 소설을 쓴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정보 업데이트하면서. 예,
동시대에 돌아가는 거를 이제 그쵸. 또 반영을 해야 되니까 또 그러려고 마음을 먹었고 되든 안 네. 되든 그래서 근데 상당히 좀 재밌게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좀 분주하긴 했는데 실시간으로 바뀌는 상황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정보들이 많이 좀 열려 있어서
그쵸.
자료 찾는 재미도 좀 쏠쏠했고
아니 그래서. 북한 자료가 네. 많이 열려 있나요? 우리 보통은 왠지 북한과 관련해서 뭐 예. 이렇게 쳐도 뭐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네. 논문도 많고 저기 국립도서관에 가면 북한 자료센터가 있어요.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아, 아예 그런 자료센터가 예.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북한에 관한 소설들, 뭐 신문들, 잡지들을 거의 뭐 한두 달 차로 다 볼 수 있어요. 예.
북한에서 실제 발간된 거예요?
예,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책 많이 읽고 거기 뭐 소설 작법책도 있고 상당히 또 분류를 띄기 잘해놨더라고요.
예. 어떠세요, 북한 책?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랑 좀 약간 다 다르잖아요. 되게 다르고, 걱정적이잖아요. 예, 북한
걱정적이고 언어들이. 여전히 사실은 뭐 거기 강조하는 이데올로기나 주체 사상을 강조하고 메시지가 이제 분명하고 계몽적이긴 한데.
네, 네.
저는 흥미로웠던 게 북한에 북한 과학 환상 소설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SF 장르예요. 그래서 그 네. 소설들이 상당히 많고 그거에 관한 이론서 작법책도 좀 있고 그래서 물론 그 소설들도 이제 뭐 인민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과학 기술을 개발하는 수령님의 지시하에 뭐 그런 얘기들이 계몽적인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이루고 있지만 거기 나온 뭐 디테일이라든가 상상력 측면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좀 뒤적여 보면서 이걸 좀 반영해 보자 해서 네, 그렇게 시작을 했죠. 네.
그래요. 제목이 옥미의 여름.
네.
일단 옥미가 주인공일 것 같고요.
그렇죠?
여름이 네. 배경일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는 우리가 작가님한테 직접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작가의 말에는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남북 배경의 SF 역사 소설을 구상하고 있었다. 옥미의 여름은 그 구상의 한 줄기다. 이거는 그러면 장편 거리를 일단 단편으로 하루끼도 많이 그러니까.
그 제가 그렇게. 머릿속에서만 사실은 그 해방 이후에 그 네. 남북한 얘기를 조금 다른 각도 쓰고 싶은
네.
어떤 뭐 거창한 역사 소설이라기보다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받았던 그 반공 교육 같은 것들이 조금은 오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반공 포스트 그렸던
예,
시대예요.
예, 우면대하고 그거에 대한 어렸을 때 모르는데 커 나가면서 많이 좀 잘못된 정보도 있고 과한
그렇죠.
정보가 좀 많았다. 북한에 대한 인식도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재밌게 소설적으로 허구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있었는데
네.
마침 이 기회가 와서 옥미의 여름을 쓰면서 조금 더 힘을 얻어서
네.
이제 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좀 써볼까 하는 생각이
좀. 꼭 쓰세요. 저는 사서 볼 것 같습니다.
예, 사주세요. 예.
네. 네, 살 거고요. 일단 줄거리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그래도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줄거리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배경은 2023년, 그러니까 지금 2018년으로부터 5년 후에 이제
네.
북한을 배경으로 해서 근데 그 전제는 지금의 약간 남북 화해 분위기를 얻어서 이제 그때 약간 뭐 통일은 되진 않았지만 교류가 조금 더 지금보다
네.
활성화되고 그런 와중에 이제 남쪽에 이제 기자가 북한 최고 과학자인 근데 은둔에 있는 비밀리에 좀 묻혀 있는 그 과학자를 여성 과학자를 인터뷰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그 사이에 이제 북한 연구원을 만나면서 약간 우정을 좀 그리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소설에서 가장 줄거리 요약이 쉬운 작품인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예. 줄거리 요약이 안 되는 분이세요? 원래. 예, 김태용 그렇죠. 작가님이 예. 굉장히 매니아층들이 있는 작가님이신데 사실 줄거리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 줄거리가
말해서.
있지만, 저 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줄거리가 있다고?
힘들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예. 요약 불가능한 네. 좀 약간, 괴괴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네.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약간 괴괴한 그런 네. 묘한 네. 그런 매력이 있는 소설을 쓰시는
네. 이 밤과 어울리는 분인데. 소설들이죠 사실은.
이 방이 괴괴한가요? 작가님?
아, 이 밤.
아, 이 밤과.
지금 이 시간대. 예, 낮의 소설이 있고 밤의 소설이
밤과
있으니까.
밤과 밤을 지금 예. 헷갈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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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2023년으로 네. 딱 그 시대를 딱 고정시킨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의 화해 분위기가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갸우뚱하게 되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그럼요.
지금 2018년을 그 무대로 그리기엔 너무 좀 벅차다. 힘에 붙인다.
벅찰 뿐만 아니라 네. 틀리면 어쩔
네.
거야.
그러니까 오류에 대한 생각도 있고. 그래서 살짝 이제 5년 뒤를 미루니까 도망갈 네. 수 있죠. 작가도 도망가고. 그리고 약간 좀 유토피아식으로 그렸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북한의 어떤 그 낙후되거나 이제 약간 네. 어두운 분위기를 좀 걷어내고 거기도 뭐 이쁜 것도 좋아하고 취향도 그럼요. 있는 사람들 건강한 그럼요. 사람들을 좀 그리고 싶어서 그때쯤이면 그렇게 그런 얘기들 메이커 있는 신발도 신고 그런 얘기들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관점에서 좀 시기를 뒤로 밀었죠. 예.
제가 재밌는 걸 읽어드릴게요. 소설 속에서 북한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근데 2023년을 묘사하면서 옥미의 여름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대학 입시에서 북한 역사가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었다. 평양 일주일 살기 같은 프로그램이 생겼다. 재밌었어요. 네. 평양 일주일 살기 네. 프로그램. 저 지원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니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네. 프로그램이 네. 평양에서 네. 인기 있지 않을까?
예, 네. 근데 그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 분들이요 그렇게 제주도를 네. 가고 싶어한대요. 네. 네. 한라산
네. 그렇죠.
그런 로망이 있다는데 네.
저희가 백두산을 바라듯이 똑같이 예, 그렇죠. 예.
그 이런 방식의 어떤 말하자면 작가적 상상력이라는 걸 펼치시면서 본인 스스로 느끼는 어떤 만족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저는 상당히 좀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또 그대로 좀 노출시키면서 약 살짝 가공하고 이 평양 일주일 살기 같은 프로그램은 네. 처음에는 그 유명한 PD 이름까지 사실 쓸까 고민했었어요. 말하면 그 다 아시는 그분을
땡박 예, 땡일 뭐 이런 분이요.
쓸까? 네. 충분히 그분은 그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지금쯤이면 네. 그런 재미, 소소한 재미들이 있었고 예. 북한 역사 과목을 이제 대학 입시에 선택 과목으로 할 때 좀 네. 고민했어요. 선택으로 할까? 필수로 할까? 아, 근데 선택이 낫겠다. 그런
필수로 하면 왠가 너무 막 그쵸? 저기 부담스러워서.
예,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재미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재미가 있었어요. 예.
그래요. 네. 그럼 사람들이 정말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을 것 같은데 이제 독자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재미있는 이야기에 대한 얘기는 음악을 한 곡 들은 후에 다시 와서 우리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우리 작가님이 신청하신 곡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어떤 곡 골라오셨어요?
그 태연과 종현이 같이 부른 네. 론리라는 곡을 듣고 싶습니다. 제 딸과 아들 그리고 아내도 좋아하고 저도 사실은 상당히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종현 네, 노래 들어볼게요. 언니.
미안해 내 탓이야 고마워 덕분이야 툭하면 내뱉던 네 그 말버릇 너도 힘든걸 난다는데 아마 넌 내가 바본 줄 아나 봐 우는 얼굴로 나 힘들다 하면 정말 나아질까 그럼 누가 힘들까 아프다 징징대면
종현과 태연이 함께 불렀어요 론니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디톡스 배경옥입니다. 김태웅 작가와 함께하고 있어요. 만약에 평양 일주일 살기 해본다면 가보고 싶은 건 있으세요?
사실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많으니까 또 어딜 꼽기는 그렇고 근데 저는 외국에 갈 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데보다 약간 그 지역 로컬에 그냥 가서 가만히 좀 앉아있는 게 좋은데 이 소설 쓰면서도 뭐 유경 호텔도 나오고 그쵸. 여기저기 많이 나왔지만
막 미래과학자
예, 거기도 뭐 당연히 가고 싶기도 하지만 그냥 1차적으로는 대동강변에 그냥 앉아서 사람들 정말 가공되지 않는 일상의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을 좀 며칠 보고 싶은 게 예, 소원이에요. 그리고 거기 거리 음식들 예, 서민들이 먹는 거 그런 걸 좀 하고 나서 이제 기회가 되면 관광을 하는 거 예. 일상을 보는 게 좋잖아요. 또 소설가들은 또 일상을 봐야죠. 예,
시장 같은 데 가보고 싶어요.
네, 그렇죠. 예, 시장도 요새 또 많다고 하니까
장마당이 예, 정말 엄청나게 많고 뭐 북한의 변화라는 게 사실 우리한테 너무 갑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난의 행군 시절에 북한을 그러니까요. 너무 강렬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가 지금 소유하라는 김정은의 시대가 되면서 뭔가 오픈이 되고 그러면서 물론 보여주기 위한 어떤 좀 뭐 워낙에 좀 삐까뻔쩍한 그렇죠. 것 위주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더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정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 같았는데 이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이 지금 단편을 쓴 상태에서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을 보는 그 소회가 좀 더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쓰게 된 게 이제 남북첫 번째 회담 보고 나서 그 분위기를 영향받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책이 나오고 나서 또 잠깐 혼란스러웠잖아요. 이게 뭐 아니다, 뭐
맞아요.
결렬된다, 뭐 미국과도 이렇게 뭐 결렬되고 다시 만나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되게 제가 되게 초조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내 소설이 묻히는 건가?
어느 정도 좀 소설적으로 좀 돼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또
그 심정을 알 것 같네.
괜히 또 요거도 먹고 끝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어쨌건 굴곡이 있지만 잘 이렇게 좀 해결되고 최근에도 그 만남도 너무 사실은 감동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그 뉴스나 그 회담이 이렇게 재밌는지는 저는 재밌다고 하면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마음을 확 다가오는 몰입하게 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불과 우리가 몇 달 전만 해도 서울역에서 그렇죠. 국제역이 돼서 서울역이 국제역이 돼서 뭐 블라디보스톡 말고 무슨 뭐 정말 평양, 베이징 이런 데 갈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이 대한민국이 섬나라가 아닌데 마치 섬나라처럼
그렇죠.
이렇게 꽉 막혀 있어서 우리의 상상력이랄까 이런 것도 좀 막혀 있었던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가지 못하지만 그 화면은 뭐 정상이 둘이 악수하고 사진 찍는 거는 조금 뭐 형식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뒤에 배경은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배경들을 유심히 보고 있으면 되게 생동감이 있고 생각했던 거랑 되게 활기차 있다. 여유가 있다. 뭐 어떤 분위기 사람들이라든가 풍경들이 그 점이 저는 솔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갈 수 있겠다. 가지 못하더라도 뭔가 마음을 좀 열고 열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죠.
근데 작가님은 이제 장편 쓰시려면 빨리 취재 가셔야겠다.
그러게요.
발로 뛰는 취재 정말.
근데 또 막상 가면 또 괜히 또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자료 조사를 조금 더 많이 하고 기회가 되면 가면 좋긴 하죠.
그래요. 아 근데 사실 이번에 책이 한 권 더 나왔어요. 새책. 이건 정말 갓 나온 정말 따끈따끈한 신간인데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태웅 연작소설집. 연작소설집. 자, 어떤 소설일까요?
그 한국 소설에서는 이제 연작이란 말을 잘 많이 안 쓰는데 그 이 소설집은 뭐 쉽게 보면 그냥 단편 소설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짧은 글들이 묶여 있으니까. 근데 그 사이사이에 좀 느슨하게 뭐 주인공의 이름이 같다라든가 방향성이 같다라든가 뭐 공간이 비슷하다든가 그런 게 좀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한 편편에 완성된 작품이기도 하지만 쭉 연결해서 봐도 어떤 흐름이 있는 그런 작품을 좀 쓰고자 했죠. 그래서 그걸 굳이 어떤 이름을 붙이면 연작소설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출판사가 그렇게 오래된 출판사는 아닌데 여기 시리즈를 이렇게 연작소설집 형태로 이제 청탁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좀 청탁을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작가님 꾸준히 뭐 이렇게 계속 쓰세요?
쓰려고 하는데 뭐 쉽진 않죠. 아시겠죠?
쓰려고는 하나 네. 쉽지가 않고.
모든 작가의 꿈이 매일매일 쓰는 거잖아요.
가루기처럼. 네. 네.
매일매일 쓰는 네. 작가는 전 세계 1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동의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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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안 쓸 수 있을까? 네. 아침에 앉으면 이제 네. 딱 그걸 되게 열심히 네.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짧게 쓰고 신나게 놀 수 없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죠.
늘 생각은 하지만. 네. 저는 사실 이 질문이 되게 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제 안녕평양에서 단편을 쓰셨고, 그 많은 독자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 김태웅 작가님은 평론가들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으신 작가님이라서
그런가요?
문학상을 아주 휩쓰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문학상을 참 많이 받으셨는데 어때요? 독자의 사랑과 평론가의 사랑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 어려운 질문인가?
평론가들이 세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제 소설을 평론가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해?
더 어려워하는 것 같고요. 네, 세대가 또 바뀌니까.
네. 네.
당연히 근데 저는 뭐 독자죠. 그 명수는 뭐 적을지 모르겠지만. 네. 네.
평론가보다 많습니다, 독자가.
그렇게 상적으로, 그래야죠, 그래야죠. 네. 예, 네, 예. 네. 정말 평론가는 뭐 손가락으로 셀 수밖에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독자들은 항상 사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 혹은 오해를 하게 되는데 제 소설이 조금 난해하고 네. 자의식이 좀 강해가지고 작가 세계에만 너무 골몰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옛날 쓸 때도 사실은 항상 독자들, 나랑 비슷한 독자들, 어떤 비슷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아, 있죠.
예, 그런 희망을 가져야 또 쓸 수 있잖아요. 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럼요.
써요. 소설을 쓰는 건 자기 만족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예.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자기 만족이면 그냥 일기장을 써야죠.
그렇죠. 일기를.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독자들을 좀 생각을 하고 예. 이번 책도 뭐 작가의 말을 쓰진 않았지만 작가의 말을 썼다 지웠다 계속 그랬어요. 예. 독자를 향한 어떤 편지를 한번 내가 한번 처음으로 써볼까?
근데 한 번도 써보실 생각은 안 해보신 겁니까?
쓰기도 했는데 이제 편집자가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면 이상하다. 그나마 있던 독자들도 사라진다.
일관성이 없다.
그냥 좀, 네. 좀 그냥 이전처럼 그냥 조금은 뒤에서 예, 작품으로 승부를 해라.
예. 아니, 왜? 본인이 쓰고 싶다고 하는데. 예.
근데 뭐 그 말도 일리가 있고 그래서 네. 독자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뭐. 예.
그래요. 우리 김태웅 작가님은 독자의 사랑을 더 원한다고 하시네요. 여러분 책 좀 많이 사주세요. 재밌어요. 네. 아 근데 뭐 작가님도 그렇고 요즘에 우리 한국 소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너무 무거운
글쎄요.
갑자기 질문인가요? 갑자기 막
저한테
이런
그런 무서운 질문. 다시 그냥 평양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다시 평양으로? 아니 한국 소설. 한국 소설뿐만이 아니고 네. 저는 소설 자체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위기라면 근데 늘 위기였어. 제가 등단했을 때도 네, 한국
뭐
문학이
문학의
위기였다고.
죽음. 항상 얘기하는 게 그때 문학의 죽음이었잖아요. 네.
저기 참고로 여러분 김태용 작가님이랑 저는 동갑이에요. 그래서 저희
등단 시기도 아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등단해서 네. 문학의 위기, 네. 문학의 죽음, 문학의 해체 네. 이런 네. 얘기 맨날 듣고 자랐. 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아니 위기가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진짜.
문학은 근데 100년 전에도 위기였던 것 같고요. 1000년 전에도
그 문학만으로 위기. 먹고 살 수 없다. 막 이런 그러니까 거 정말.
소설이 탄생한 순간부터 위기 아니었을까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네. 더 좀 실감을 하는 게 네. 그 체감을 하게 되죠. 예. 항상 뭐 베스트셀러 작가는 항상 있어 왔던 거지만 네. 그 중간층이었고 다양한 문학적 욕구를 충족 시켜야 되는데 그 계층이 조금 사라지고 그 층이 없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되게 체감을 하고 있다. 그게 뭐 많이 팔리든 안 팔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다양한 것들을 읽을 수 있는 활로 같으나 통로 혹은 출판의 환경 같은 것들이 네. 좁아지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네. 있는 거예요. 왜 이 책 속에 이제 신작에 화해불가라는 글이 있는데 네. 공연에서 낭독 하셨다고.
네. 그 몇 년 전에 그 사무엘 베케트라는 고도를 기다리며 네, 쓴 네. 희곡 작가가 근데 그분이 뭐 영화도 만들었어요. 영화를 딱 한 편 만들었는데.
아, 베케트가 영화도
예,
만들었어요.
근데 제목이 또 필름이에요. 제목이 영화예요. 그러니까
본인 역시 이상해.
예, 베케트 네. 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인데 네. 영화에 대해서 사유하는 영화를 아주 짧은 뭐 단편으로 만들었는데 네. 그게 또 무성이었고 오래전 무성 배우님 버스터 키튼을 또 주인공으로 네, 해가지고 네, 네. 이제 계속 사람이 움직이는 별 얘기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틀어놓고 밴드가 공연하고 저는 그걸 위해서 쓴 창작물을 약간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제 소리들을 내면서 공연을 했었죠.
네. 아, 제가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우리 김태웅 작가님이 평양과 관련된 그런 장편을 쓰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출간될 즈음에는 좀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네. 교류도 많이 하고 네, 네. 평양에 가서
네.
이 아까 뭐였죠? 이름 되게 요상한
화이트인가? 사운드 퍼포먼스
사운드 텍스트 퍼포먼스 네. 그룹이 공연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너무 멋있겠다.
저는
북한 인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 저는 또 하나 계속 제가 네. 나름 혼자 파고 있는 부분이 북한의 아방가르드라 전이 실험도 있지 않을까?
북한 예술가 분들 중에도 분명히 예. 김태원과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러시아나 소련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아, 네. 네,
분명히 그런 형식주의 실험 같은 것들이 지금은 없다고 하더라도 좀 뿌리는 있을 것 같아요. 초기에는 50년대, 60년대까지.
그리고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분단이 되고 이후에 오히려 북한 쪽으로 넘어간 아티스트들 중에 뭐 백석 같은
그렇죠.
그런 대표적인 시인들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북한 예술의 어떤 DNA처럼 박혀 있을 것 같긴
그래요.
하거든요.
그렇죠. 뭐 최승희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모던하고 되게 예술적인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네.
모셔가기 운동을 또 했으니까 정치적으로 그 뿌리가 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그런 정보는 사실 좀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예.
어 작가님은 예. 북한에서 그 공연을 하고
네.
저는 낭독회를 하고 싶어요.
아, 예, 어 좋습니다. 예.
네.
예.
뭐
그런 날이 오겠죠. 2023년?
2023년. 아 좀 제발 저는 좀 와가지고 좀 뭐랄까 통일이라는 건 너무 사실 멀게 느껴지고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일단은 좀 교류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라디오 디톡스 배경옥입니다. 오늘 김태웅 작가님과 계속 함께 했고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오늘이 지나가면 이제 정말 10월이거든요.
그렇네요. 예.
힘들었지 않습니까? 7, 8월? 나만 있네.
여름이 너무 힘들고 9월에 조금 살 것 같고.
네, 네.
찬바람 좀 불어오니까 조금 더 살 것 같고, 그러네요. 예. 너무
그쵸.
힘들었죠. 예.
가을 어떠세요? 가을 좀 타세요? 가을 10월.
뭐 생일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좀
생일이세요?
타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일부러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아직 좀 멀었습니다.
아, 네.
아니 가을을 원래 좋아했고
네. 네, 네.
그렇다고 겨울을 들어가는 그 초겨울이라고 하나? 늦가을? 초겨울? 만추?
네.
그럴 때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그때 좀 에너지도 좀 더 오히려 더 생기고 그래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책도 나오고 어쨌든 네. 좀 좋아하는 계절이니까 활동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계획 중인 그런 이야기 평양 소설 빨리 보고 싶네요. 잠깐.
네.
언제쯤 네. 나올까요? 혹시 출간 예정?
일단 올해 초에 시작 아니 올해 말에 시작하는 거고 올해 한 번 시작을 하는
네네네.
거고. 네. 저는 길게 한 3년을 잡고 있어요. 예.
혹시 계약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는데.
자, 출판사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빅히트 예감. 네, 지금 손 흔드시는 분 계시는데.
예전에는 이제
네.
계약을 하고 났었는데
네.
이건 조금 쓰고 나서 좀 할까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좀.
아, 지금 간을 보시겠다는 거니까
아닙니다.
이건 잘 될 것 같으니까.
예.
네, 네, 네. 아, 그래요. 저 정말 기대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작가님이 이제. 곡 소개해 주시고 이제 떠나시면 됩니다.
네,
상당히 가을 냄새처럼.
상당히 빨리 끝났네요. 예.
이게요, 다 오시는 분들이 이러세요. 얘기 반도 안 한 것 같은데.
예, 그러게요.
예. 예.
아무튼 그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는
네.
소닉뉴스의 슈퍼스타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아내랑 같이 오래전에 들었던 곡이기도 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네.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슈퍼스타를 듣고 싶습니다.
멋지네요. 사랑과 평화가
네.
왠지 깃드는 그런 음악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가올 가을도 그리고 다가올 겨울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조심히 가세요,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김태용 작가님이 신청해 주신 소닉뉴스의 슈퍼스타 듣고 마무리할게요. 소닉뉴스의 슈퍼스타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디톡스 이제 슬슬 문 닫을 시간인데요. 그 전에 우리 사연 하나만 더 만나보고 마무리할까요? 7707님의 사연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소파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거든요. 예전에는 책상에 앉아서 일기도 쓰고 책도 읽고 할 게 참 많았는데 너무 시간을 막 쓴다 싶어서요. 몇 년 만에 책상 정리를 싹 했습니다. 정리 후에 한 거라고는 인터넷 서핑이 다지만 시작이 반이니까요. 하다 보면 할 게 더 생기겠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집에 오면 정말 뭐 하기 싫잖아요. 뭐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없고. 사실 우리가 대부분 잠자기 전에도 그렇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이제 자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SNS 뭐 하나만 확인해봐야지 라고 이렇게 딱 켜는 순간 아, 좋아요도 눌렀다가 또 올라오는 뉴스도 봤다가 아, 얘는 이런 거 하고 있네? 쟤는 저런 거 하고 있네? 하고 있는데 왜 요즘에는 또 맞춤 쇼핑이라고 그래서 내가 검색한 물건들 이렇게 막 둥둥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러면 맙소사 또 그걸 클릭하네요. 또 클릭을 하면 또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또 온갖 물건들도 한참 보다가 그렇게 두세 시간 훌딱 가기도 하고 그래서 후회하기도 하고 진짜로 아껴 써야 될 게 시간인데 우리가 어쩌다 보니 시간이 정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청소기도 좋아졌고 뭐 요즘에는 굳이 뭐 빨래 널어서 말릴 것도 없이 건조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도 참 시간이 늘 부족하단 말이에요. 몇 년 만에 책상 정리 싹 했다고 하셨는데 실은 책상 정리하는 것도 시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뭔가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우리가 찾느냐고 막 헤매다가 버리는 시간 확실히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참 정리를 못해요. 저도 늘 그냥 엉망진창인 곳에서 살고 있어서 정리 못하시는 분들 보면 저보는 것 같아서 뭔가 동질감이 막 느껴지고 그래요. 아휴 참 이제 정말 10월이에요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또 어떤 계획 있으신지 그리고 깊어가는 가을에 또 어떤 일 생길지 기대가 되네요. 끝곡으로요. 5412님이 신청하신 곡 골라봤어요. 김유미의 달 들으면서요. 저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라디오 디톡스 배경옥이었습니다.